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가 제가 이런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고찰해 보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고난, 문제, 역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때가 언제느냐? 내가 원하고 내 생각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질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모든 것이 좋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웬만한 크리스천들이라면 다 의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우리가 고난이야 어려운 가운데 아니면 문제 가운데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 56편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압제한다고 그러죠. 2절에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지금 어떤 말을 뉘앙스가 있느냐면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자기를 누군가가 압제하고 자기를 삼키려 하고 자기를 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타이틀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써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추격을 당하죠. 추격을 당하다 그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드라는 이 블레셋 지방에 이제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블레셋 왕인 왕 앞으로 이제 인도되어질 때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이 자기가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지역까지 가서 거기 그 사람들에게 결국 잡힌 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위험 속에서 자기가 놓여 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치료하고 삼키려 하고 압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기를 치료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울왕의 추적을 당하다 결국 블레셋 대적의 도시, 대적의 땅에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가서 사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그런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자기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절, 6절, 7절에도 보면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정말 그를 삼키려고 하고 그를 치려고 하고 압제하는 상황의 그 정도의 그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5절, 6절들을 보면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다윗이 뭔가를 말하려고 해도 항상 곡해합니다. 뒤집습니다. 바꿉니다. 거짓말같이 만들어버립니다. 미스터 언더스탠드래요. 잘못 이해합니다.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계략 이런 것들은 다 사악한 것이다.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블레셋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또 6절에도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자기의 생명을 엿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니 호시탐탐 자기의 어떤 발자취 저 사람이 뭘 하나 다윗이 뭘 하나 추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쳐서 블레셋 땅에 왔는데 블레셋에서도 계속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며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너를 믿지 못하겠다. 네가 사울왕의 그 추적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들은 우리의 대적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갔더니. 여러분 그래서 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까.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해야만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세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고 그것이 하등에 잘못된 것이 없고 오히려 잘됐다, 안전하다,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죠.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하나님이여 분노하여 무백성은 백성을 낮춰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사람들도 이렇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말을 두 번 반복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은즉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I put my trust in you I trust in you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말을 세 번에 걸쳐서 쓰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emphasizing.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뢰 대상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신뢰할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지면 의지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변화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은 그냥 어느 정도 차원에서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absolute trust in God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도 환경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아무도 할 수 없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래는 날에 먼저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여 자기의 고통을 잘 감찰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고통 유리함과 애통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 감찰하시니까 주님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23장 한 장 넘어서 2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55편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는 거죠. 감찰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건 뭐냐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아시고 주님 감찰하시고 주님의 주권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고난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말은 뭐예요?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뢰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그분께 고하는 것이 아뢰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어떤 상태 이런 모든 것을 알게 그분께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분께 아뢰는 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대충대충 아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원수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물러간다고 합니다. 괴롭혔던 상황과 원수와 문제들이 다 물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니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뢰는 행위,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 아뢰를 내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아뢰도 될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하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분명히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이로써 우리가 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겠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찬송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찬송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의 약속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존귀케 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가사로 써서 그 아름답게 뭐 찬송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찬송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찬송하지만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찬송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우리 굉장히 많이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찬송한다. 여기 보면은 이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가운데 그가 아뢰입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찬송하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찬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실하신 언약을 깨닫고 순종하고 바라는 그리고 찬송하는 이 삶까지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를 쉐이프해 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빚어줘야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첫 번째서부터 출발되었던 건 고난이고 문제고 역경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난, 역경, 문제가 사람을 바꾸어 갑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문제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줘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아, 정말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언더스탠드하고 리얼라이즈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미닝을 조금씩 슬로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상황에서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액면, 그 깊은 그 deeper meaning, 이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그 연관되어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깨달아진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신앙에서의 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미가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고 그분의 뜻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감격해서 주의 복음을 찬송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인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의지한다는 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한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를 의지하려고 하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말씀이에요. 기도가 바로 되어지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기도도 잘못됩니다. 기도도 기복주의가 되고 기도도 내 원하는 대로 간구하고 기도도 바른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찬송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의지한다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송하며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려다, 지금 의지한다, 찬송한다, 말씀을 찬송한다, 의지한다, 말씀을 찬송한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졌어요. 반복적으로 이 의지한다, 말씀을 찬송한다가 연거푸 두 번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의지하는 것과 말씀을 찬송하는 것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은 깨달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변화시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쉐이프,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는 삶, 그게 성화되는 삶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바뀌고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행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말씀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말씀을 통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의지한다는 게 항상 막연해요. 막연해.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의지, 우리들의 희망상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는 삶은 두려움이 없어요. 환경과 역경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릴 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디 갔어요? 블레셋 왕 앞에 섰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그의 말을 곡해합니다. 다윗은 바로 얘기했는데 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미스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곡해하며 나를 자기를 치려고 한답니다. 그들의 생각은 사기야. 호시탐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지하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의지하는 참된 견고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의지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도 사라졌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도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아뢰니다. 그리고 말씀을 찬송하며 신뢰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게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다. 이 하나님 앞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사실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닌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적인 교제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고난과 문제에도 관계없이 신뢰하는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자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은밀히 보시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생명의 빛, 어둠의 빛이 아닙니다. 사망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빛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교제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아뢰며 말씀을 찬송하며 의지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 대상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 대상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